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따라 조금 한산해 보입니다. 이쪽에는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뵈니까 좀 새롭네요. 매번 격주나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자주 보지 못했는데 한주 만에 보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본문도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제인지 아시는 분또 박카스 드릴게요. 지난주에 아무도 맞추질 못해서 예.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권사님 아세요? 모르시? 예, 뭐 몰라도 되는데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생명의 삶 본문이 이 내용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가 그때 보지 못했던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왔죠.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어떤 마리아입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서 마리아라고 해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르다의 시스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뒷부분에 가룟 유다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그 값을 흥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한 여인의 주를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얼마나 주를 사랑했으면 그 비싼 향유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았을까? 또는 대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나쁜 놈인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은 되지 말자. 이것이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물론 하나의 메시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만 보게 되면 상당히 표면적으로만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깊이 있게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누누이 여러 번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여간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적으면서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이 기록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에게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두 인물에게 그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이 마태의 의도가 엿보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옷값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일어난 시기가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에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설을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죠. 시간적인 그 사건적 시간적 배열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은 17절을 한번 보시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목요일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눈 것이 목요일이었죠. 왜 무교절 첫날이라 하냐면 보통 이 유대의 절기는 이제 목요일 날 양을 잡고 유월절을 의식을 합니다. 양을 먹고 만찬을 즐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유월절로 보내면 나머지 7일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또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간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이 대제사장을 만난 것은 아마도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뭐 수요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가지고 나온 이 마리아는 언제 가지고 나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잠깐 확인하고 오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볼때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은 유월절이 있기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이 아니라 그 전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사건과 같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마태가 가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익명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마태는 이 여인의 행적과 그의 업적을 기리고 찬양하는 데에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이 다가왔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예수의 죽으심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예수에게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나옵니까? 네, 장례를 위함이라, 내 장사를 위하여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자칫 그 복음이 오해되고 곡해될 우려와 염려에 대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방하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함께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항상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위하여서 향유를 부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반면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그 향유가 가지는 어느 정도의 가치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얼마라 그러죠? 예,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치면 120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을 파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은 30밖에 못 받았다라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뭔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맞을 어떤 그런 기분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게 아닌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는 쫓아다닌 거죠. 3년을 다니면서 뭐 고생도 하고 다른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나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본인도 영광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 가룟 유다, 이 마리아의 반응과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식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식의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마리아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 우리는 가룟 유다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나라의 황제로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이 땅 가운데서 권위를 갖고 힘을 갖고 강한 자의 면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예수님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친 자와 십자가를 거치지 못한 자의 그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와 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죄와 어둠과 무덤과 죽음과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의와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그런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이 두 가지 이 죄와 또 그 죄를 벗어난 거룩이라는 이 영역을 구분 지을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 죄를 벗어난다라든지 아니면 거룩을 사모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출세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그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뭐 주일 설교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자주 찔러보고 찌른데 또 찔러보고 그렇게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는 그저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영역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그 어둠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무시무시한 일이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는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홍해를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에도 송태근 목사님이 그 홍해 건넌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몸짓으로 막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을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에 속한다라는 표현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 그 홍해 건너편을 경험하고 그 건너편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종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넘으로써 그들은 종된 신분이 죽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도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차라리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를 뭐 한다 그럽니까? 회상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를 후회하고 애굽에 있었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왜 건너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애굽의 종노릇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된 자리로 온 그 놀라운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었어 이렇게 후회하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좀 나중에 믿을 걸. 그런 비슷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11장에 모세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11장 24절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모습이죠. 향유라는 것은 상당히 값진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거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겐 더 귀한 것이죠. 그 향유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거룩의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가지는 그 끔찍함, 그 혐오스러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운명과 그 심판과 진노,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마음으로 아십니까?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십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알아서 그 십자가를 붙드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거친 자로서 그 거룩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됨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세상적 출세와 승리와 성공이라는 물질적 기준을 기초로 그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보상으로 얻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근거로 기초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도 아닌 것입니다. 가끔 제가 상당히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으로써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 바램들을 채우는 대로만 신앙을 써먹기 급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면 거기서 떡 얻어먹고 병자를 고치시면 나의 불편한 몸이 빨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 나도 그 옆에서 함께 영광과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는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상당히 혐오스러웠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어할 만큼 상당히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요구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때요? 이 십자가는 상당히 그 액세서리 같이 여겨지죠.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에 보니까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연예인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연예인인데 귀에다가 아주 뭐큰 십자가를 왜 귀걸이에다 그렇게 십자가를 크게 졌을까? 귓볼이 찢어질 정도로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귀에 걸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거와 뿌리와 기초가 아닌 거예요. 그저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다. 스스로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냥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운운할 뿐이지 그 십자가에 정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 빌립보서 3장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우리 3절,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가운데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정말 분명한 근거가 될수 있도록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과